디모데후서를 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에 2차 투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자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고 또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그와 함께 하였던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같은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사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네시보로와 같이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킨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서 수인이 되어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복음을 위해 자신과 같이 고난을 받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또한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있어도 복음 증거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바울은 디모데에게 담대함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신실한 자들에게 이 복음 가르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먼저 오늘 이 단어가 참 부드럽죠. 내 아들아. 육체적인 아들은 아닙니다만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정말 가족과도 같이 또 그의 친아들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분명 믿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그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부탁했겠죠. 그렇지만 타고난 성품이 온순하고 또 육체적으로는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아마도 디모데는 자기가 아버지처럼 믿고 따라갔던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이제 홀로 남아서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담당하나, 나 혼자 어떻게 목회하나 이런 걱정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디모데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나의 아들 디모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거라.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바로 이거였어요. 디모데야, 난 너가 좀 더 강건해지고 너가 좀 더 담대해졌으면 좋겠구나. 근데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강해지라고 말하면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조건을 붙이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 속에서요? 은혜 속에서 강해지거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하고 있는 지금 이 디모데에게 육체적인 체력으로 강해지거라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강하고 담대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지금 1절에 사용된 이 강하고라는 이 표현은 사실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너가 권능을 받아라 이런 뜻도 되거든요. 바울은 자신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동일하신 은혜가 이 디모데에게도 같이 임할 것을 확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가 강건해지는 것은 육체적인 노동이나 어쩌면 굳은 마음을 갖고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목회를 잘해보리라,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리라 이런 결심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신앙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 그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풍력 발전기를 잘 보면 발전기 스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은 이 발전기에서 나오는 이 전기가 아주 강하게 돌아가고, 바람이 약한 날에는 발전기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그 전력이 잘 행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힘의 원천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는 거죠. 따라서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강한 힘 주시면 그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바로 그 은혜를 의지하라 한 거죠. 디모데야, 네가 비록 육체적으로도 병들어 있고 마음적으로도 연약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너가 권능을 받고 강해지기를 바란다. 지금 그 권면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일을 그가 꼭 해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를 양육했던 것처럼 디모데 역시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오늘 2절 표현을 빌려 말하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어서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어요. 자, 오늘 이 2절에는 총 4개의 이 믿음의 계승이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동그라미 칠 수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좋겠는데요. 2절 보시면 내가 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게 라는 단어가 있고요. 세 번째 단어는요,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네 번째는 또 다른 사람들. 자, 2장 2절의 첫 번째 내가는 누굽니까? 디모데죠. 내게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세 번째 충성된 사람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믿음의 계승이 벌써 네 번 이뤄진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누구에게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봅시다. 먼저 바울은 내게 들은 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나에게 배웠던 바로 그 복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충성된 사람은 누구냐? 신실한 사람들, 믿음직한 사람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이 너무나도 귀한 복음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음직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충성된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또 누구를 가르쳐요? 2절 마지막 표현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 또 다른 사람들도 아무나가 아니겠죠? 또 신실한 사람들, 또 믿음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들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함 받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부모든지 나의 친구이든지 아니면 뭐 어린 시절 주일학교 교사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분들도 사실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이렇게 복음은요 계속해서 시대별로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그 특징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된 거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적 재생산.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목회의 원리였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목회자 한 사람이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관리하고 양육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안에는 충성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 사람의 리더로부터 복음을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를 통해서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리더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해받게 되고 그 안에서 양육받은 사람들이 또 다시 새로운 리더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도 지금 이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봐야 돼요. 우리 교회 문을 처음 들어온 사람이 5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다? 그러면 교회가 병든 거예요. 교회는 지금 처음 복음을 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도 누구처럼요? 나와 같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대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 그래서 영적 아이가 영적 청년이 되고 영적 청년이 영적 부모가 되는 그러한 양육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진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냐를 보려면 교회 재정을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 재생산을 할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몇 명이나 되는가, 그리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교회의 건강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교육한다는 것은요, 정말 작은 개척교회가 아니고서는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에요. 왜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탁월한 성경 선생님이 누구겠어요? 교사가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예수님만큼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탁월한 목회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세상을 생각할 때요,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가지 않고 아주 특별한, 그리고 주님께서 충성된 자 몇 명을 뽑으셨습니까? 12명을 뽑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으셨고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이 사람들을 양육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양육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자 이 남은 12명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침으로써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계승되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사명은 이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받았던 복음을 우리가 계승하여서 이 복음을 우리 시대 가운데 확장하고 또 다가올 우리 세대에게 이 복음을 보존시키는 것. 그러면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계승하여서 그 시대의 복음을 확장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보존하는 계승과 확장과 보존이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목회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적 재생산이 없으면 사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왜 이걸 못할까요? 왜 많은 교회들이 영적 재생산을 못할까요? 그거는요, 이 영적 재생산을 하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헌신해야 돼요. 양육하는 것이 그냥 땀 흘리지 않고 되지 않거든요. 내 삶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걸 알아야지 2절과 3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왜 갑자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서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어제도 새벽 예배 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에게 고난받으라, 고난받으라, 이걸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근데 이게요, 사서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인생의 고난을 다 당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그 고난을, 그 수고를, 그것을 그냥 감당하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가진 수고를 당하고 모진 수고를 다 했지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과 같이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세 가지로 비유해 줍니다. 군사,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다시요. 군사,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이렇게 세 가지로 비유하는데요, 한번 하나씩 봅시다. 먼저 복음 증거하는 자는 그의 삶은 군사와 같아야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는 사람이 군대에 있는 병사치고 자기가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집에 갔다 오고 싶을 때 저 잠깐 집에 며칠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말 그대로 그러면 당나라 군대죠. 세상에 그런 군대가 어디 있겠어요? 군인은요, 자신을 불러준 그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잠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일어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먹는 음식까지도 정해져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불러주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소집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 내 뜻대로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누가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군사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요.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삶을 경기하는 자로 비유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경기하는 자는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올림픽에 참가한 국가대표 운동선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목표는 뭡니까? 금메달. 우승하는 거예요. 우승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룰대로 정해져 있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육상 경기에 참석한 이 운동선수가 심판이 이 출발 신호를 알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뛰어나간다. 혹은 경기 중에 자기 레인을 벗어나서 옆에 있는 사람 레인에 들어간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400m 달리기 경기인데 중간에 한 300m 가다가 아, 나 지쳐서 못하겠다 포기한다면 여러분 탈락이죠. 경기하는 자는 정해진 룰대로 경기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복음 전도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삶,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요. 복음 전도하는 자의 삶은 수고하는 농부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6절, 7절 우리 두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려.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밭과 논에 나가서 손에 쟁이를 붙잡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농부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수건 하나를 목에 두르고 있는, 그리고 또 밀짚 모자를 쓰고 있는, 이마에는 구슬땀이 흐르고 있고 그의 얼굴과 목은 태양으로 인해서 이미 다 까맣게 타들어간, 그리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있고 그리고 손가락 여기저기에 농사일을 하다가 생긴 상처가 마치 훈장처럼 새겨져 있는 이 농부 아저씨의 손. 여러분, 세상에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곡식을 얻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아무리 뭐 기술이 좋아져서 기계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도 여전히 그 무더운 날씨에 나가서 일하는 게 쉽진 않죠. 농부도요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 수고해야지만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법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농부가 하는 수고처럼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도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그 때가 하나님 주셨을 때 땀 흘려 수고했을 때만 영혼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바울은 세 가지 비유를 합니다. 군사의 비유, 경기하는 자, 그리고 농부의 비유. 법대로 하고 열심히 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 증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목회의 원리, 교회의 원리, 영적 재생산. 영적 어린아이가 영적 청년이 되고 영적 청년이 영적 부모가 되어서 그냥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 그냥 날 좀 봐주십시오, 나 힘듭니다, 나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런 자기의 삶을 신앙으로 해석해가며 스스로 말씀을 보며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영적 청년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와 같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양육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이 신앙의 어떤 원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바울이 말했던 바로 이 영적 재생산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누군가는 우리에게 와서 이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것이 내 부모든지 내 형제이든지 내 자매이든지 내 친구이든지 주일학교 선생님이든지 교회 목회자든지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분명 다른 영혼들을 품고 저들도 우리처럼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너스톤 교회가 영적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이 바로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줬던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이런 영적 재생산의 그런 주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